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하나 또 저희 교회당 안에 예배실 안에 다 맞춰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다음 주 중에 우리 집사님이 또 예쁘게 붙여 주실 겁니다. 이 배너에는 우리 2023년도의 표어가 붙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거기에는 다섯 개의 솔라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떤 내용인지는 잊어버렸어도 왜 단어 하나 보면은 문득문득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다섯 개의 솔라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서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섯 개를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고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신앙이 반듯하게 서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라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그런데 가끔씩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디서 좀 뭘 들어본 거예요. 서당계 3년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뭔가는 들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 목사님 그냥 살다가 딱 목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꼴깍하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문자적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하면 예 맞아요.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꼴까닥하는 시간을 압니까? 그냥 꼴까닥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뺀질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은혜를 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돈 주고 살아 봉사해서 구원을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사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다시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중요한 단어 이미 already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오직 은혜의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거저 받았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선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 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결혼 반지 팔고 사시는 어르신들 참 많았어요. 젊은이들 가운데도 아직도 있기도 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보통은 그거를 팔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보르잖아요.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때로는 양치질을 하다가 그 칫솔로 한번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귀하니까 그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서 귀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했고 그 전주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보려고 그래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 많이 설명을 했었죠. 상상을 하세요. 구렁텅이가 있어요.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빠져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 억눌려 있고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를 그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수위가 있는데 물의 높이가 있는데 발목까지 채워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릎까지 채워져 있고 어떤 경우는 허리까지 채워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눈까지 이렇게 와 있어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해야 겨우 입술이 나와서 숨을 쉴 수 있는 죄의 구렁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에 발목까지 정도밖에 차지 않는 사람을 손잡고 건져주었을 때 아이고 내 생명을 건져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눈까지 와 있어갖고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나 혼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을 때 고맙다고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감격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찾은 것처럼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짜릿하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짐을 받는 구원받는 그 느낌을 받고 싶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짜릿한 맛, 중생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가 많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또다시 죄를 짓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걸 유다서라고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 자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 유다서 없어요? I'm sorry. 우리 죄송한데요. 오늘 그 파워포인트 이 프로젝트를 테스트한다고 제가 두 개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번째 거에 들어가 있네. David, my mistake. 죄송해요. 유다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그런 사람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방탕하다라고 해서 그저 뭐 흥청망청 살아가는 뭐 마약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 방탕한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 말고 디도가 있는데 2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길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양육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죄의 구렁텅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짐을 받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아주 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했던 이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 생각하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세속의 그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자꾸 딴 길로 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똑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좀 대형교회 목사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좀 큰 교회 목사가 마치 작은 교회 목사보다 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조금 대형교회 장로는 작은 교회 장로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착각들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직분이 맡겨진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목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요 내가 요렇게 했거든요. 내가 요렇게 섬겼거든요. 끝머리 가서 나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답답해서 한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는 여기다 질자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자랑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마다 싸우고 있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를 꼬집어서 오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설교와 맞춰서 이야기를 하라면 단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해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정죄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나보다 나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많아요. 내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죠. 예수님이 앉으셔야죠. 성령님이 앉으셔야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앉으시려고 그러고 왜 목사가 앉으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왜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자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꿈 깨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반복하지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 그럼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시간도 나눠주고 우리들의 재능도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거든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첫 번째 품목이 뭐냐면 품목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하여튼 첫 번째 품목이 뭐냐면 그 영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받은 영생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생명을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나눠줄 때 나는 말로만 전도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뭐 물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살아있는 제사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고에도 나바 원주민 선교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저 같으면 못할지 모르는 일들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애나임 쪽인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러분 페이지라고 하는 곳, 레이크 파웰 있고 앤탈럽 캐년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카퍼 마인이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인디언들의 집을 고쳐주는 사역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운전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9시간입니다. 9시간을 그 팀들이 3명, 4명이 트럭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일단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 낮 시간까지 집들을 약속한 집들을 다 고쳐줍니다. 지붕 새는 것, 바닥에 들어온 것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다시 차 타고 9시간 운전하고 오렌지 카운티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돈 벌러? 명예를 위해서? 아니요. 거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거기 한 발자국만 더 나가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돼요. 이제 여름철이 되어 옵니다. 날씨가 더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에 특별히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분들 병물 네다섯 개는 이렇게 봉제다 늘 갖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홈리스들 보면 신호등에 걸리든 하여튼 보게 되면 물병 나눠주세요. 햄버거 가게 가서 밥을 먹다가 창문 너머로 파킹낫에 홈리스가 쭈그려 앉아있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 그저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건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돈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도 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에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잖아요. 예, 살겠습니다. 그때 가장 큰 헌신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헌신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할 때, 예,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사서 이사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빨리 발견을 하게 돼서 치료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오직 은혜 하면 먼저 떠올려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 그것이 오직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요놈은 용서 안 받아도 돼.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때 그렇게 판단해 준 줄 아십니까? 아, 2023년은 3분의 1만 용서를 해주고 일단, 그리고 2024년에 가서 하는 꼴 보고 3분의 1도 해주고, 그리고 2025년도에 가서 나머지 용서해 주시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판단해 가면서 찔끔찔끔 용서해 주느냐고. 너 하는 꼴 보고 내가 용서해 줄게. 왜 그러느냐고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안 갚아도 돼. 탕감 받았어요. 근데 탕감을 받고 아싸 신난다 그러고서 밖으로 딱 나갔는데 누굴 만났는가 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요. 야 이놈아 그거 왜 안 갚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그 주인이 저놈 다시 잡아갖고 들어와라. 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잡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쓰여 있던 동전의 그 단위를 달란트라고 그래요. 금 하나 혹은 은 하나 이런 식인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한 달란트가 1년치 품삯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스타디 바이블을 ESV 스타디 바이블을 봤더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만 곱하기 20은 얼마? 왜 몰라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동안의 월급을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기분 좋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면 정말 할렐루야죠. 뭐 내가 종이 돼도 좋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갔더니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데나리온은 뭔 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은 할렐루야 하면서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야단치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줬다 뺐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도 8장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거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용서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돼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